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이제 내일부터 우리 3주간 특별 지역 전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하루 남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날만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건 절대로 못해 안 할 거야 아예 선을 그어놓고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걱정이 되고 자신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망설이게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참으로 간단하지만 이 복음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그런 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두 그림 언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림 언어란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을 이 추상적인 언어로 논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선명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이 두 그림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길을 잃어버린 양과 그 양을 찾으려는 목자, 양과 목자 이 두 그림 언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따라서 이 두 그림 언어들을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 지역 전도를 앞두고 여러분이 어느 쪽에 있던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양이라는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인데, 적어도 두 가지인데 먼저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런 찬양을 부르고 어떤 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푸른 초장에서 해맑게 뛰놀고 있는 이 작고 귀여운 아주 하얀 양떼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에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학자들을 보면은 우리를 이 성경의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영적인 모욕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두절미하고 이 오랫동안 양을 치던 목자였다가 이 목사가 된 어떤 한 분이 양들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 경험담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은 멍청한 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라면 절대로 방향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은 잃어버립니다. 서로 길 잃은 양을 찾는다고 해도 그 양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절대로 따라오려 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그래서 양을 데려오려면 그 양을 붙잡아 땅바닥에 던진 후 앞다리와 뒷다리를 묶어 어깨 위에 둘러매고 들고 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길 잃은 양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이 이러한 존재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양 같다, 양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구원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터키에서 이 400마리의 양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웃기면서도 참 슬퍼서 제가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양치기들이 아침 식사를 하려고 잠시 양떼들을 두고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양들 가운데에서도 이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리더가 절벽으로 뛰어가더니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리더를 보고 400마리의 양들이 다 따라가서 다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마리 뒤에 1000마리의 양들이 또 따라가서 또 곤두박질을 쳤는데 불행 중 다행이게도 이 400마리 양들이 먼저 떨어진 양들이 완충 역할을 해서 이 1000마리는 죽지 않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고 참으로 아 참 웃기면서도 참 슬픈 이런 걸 웃픈 기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선의의 영적인 모욕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알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양으로 비유할 때 이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매하고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가련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전적으로 남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구원을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남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한 마리 양이 지금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양은 이미 엄청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절대로 혼자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잃은 양은 대개 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 맹수에게 잡혀 먹어 죽거나 이렇게 되지 절대로 스스로 길을 잘 찾아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직 목자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양을 찾았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절대로 양은 기쁜 마음에 펄쩍 뛰면서 주인님이 저를 찾으러 오셨군요.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자리에 누워서 버팅기고 반항한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 목자의 말을 듣고 협조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양을 붙잡고 땅바닥에 뉘어놓고 내 다리를 묶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어깨 위에 둘러매고 반항하는 양을 들고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저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정말 푸른 초장이 있으니까 나는 저기로 가고 있을 뿐이야.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인 줄 알고 다 달려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것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이내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 왜 나의 즐거운 파티를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반항하고 버팅기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것이 아니 공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공언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필요하게 만든 죄밖에 없다. 그만큼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공언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주셔야지만 하고 찾아오셔야지만 하고 찾아오신 후에도 우리를 바로 주님의 어깨에 둘러매고 집까지 데려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를 이처럼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지 얼마나 그렇게 연약하고 가련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양이라면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자는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적어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이 목자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결연한지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러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 목자가 그냥 갈 수 있단 말인가? 물론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냥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은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목자는 절대로 양을 이 99마리를 들에 혼자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원 독자들은 목자가 한 명뿐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99마리를 다른 목자들에게 맡겨두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물어하는 질문은 단지 어떻게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한 마리를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엔 다른 목자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잠시 30분, 1시간, 아니 뭐 2시간 기다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 아닌가? 당시 원 독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결코 한두 시간 걸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보통 이틀이 걸리는 매우 힘들고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험한 골짜기를 내려가기를 반복하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기를 이틀 정도가 지나면 맹수에게 잡혀 먹었거나 아니면 어디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죽었을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자의 마음과 이런 수고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한 마리를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이 이토록 간절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다른 목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이틀 동안 이 어린 이 양 99마리는 위험에 노출되어서 이 광야에서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판단인가?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간절할 수 있는가?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길 잃은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사 내가 보기에 나의 목자의 이 판단이 지혜롭지 못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하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큰 안전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한 마리에 대한 목자의 이 마음이 바로 99마리에게 큰 안전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다면 아무리 99마리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만약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도 언젠가 항상 이 집단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는 희생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지만 목자가 우리를 향한 이 목자의 마음이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찾아내려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목자가 나의 목자라면 그제서야 99마리의 모든 양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양을 찾았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리 양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 양이 고분고분 순순히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쭉 버티고 반항합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다리를 밧줄로 묶고 목 뒤에 이렇게 다리를 놓고 밧줄로 묶은 다음에 한 손으로 밧줄을 잡습니다. 그래야지 한 손으로 양을 통제할 수 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파른 언덕이나 계곡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큰 양은 70파운드에서 한 100파운드까지 될 수 있는데 반항하는 양을 이렇게 끌고 계곡을 올라가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자들에게 이런 유혹이 있죠. 하루 이틀 열심히 수고하며 찾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것을 빨리 발견하면 좋겠다, 그러면 피 묻은 가죽이나 아니면 뼈 몇 개를 내가 모아서 다시 돌아가서 봐라, 내가 뭐 훔친 것이 아니고 죽었다, 여기 있지 않느냐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찾는다고 합니까? 우리 4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양을 찾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한 이틀 정도 되었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양을 향한 이 목자의 결연한 의지,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이 마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양을 찾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이틀 동안 생고생을 하고 드디어 발견했다면 두 번 다시는 말썽 피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다시 말썽 피우면 또다시 이렇게 도망가면 그때는 그냥 버리고 갈 거야.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양은,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물론 양이 반항을 해서 어깨에 메고 있지만 기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드디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기쁜 마음으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역시 저 같았으면 집에 돌아와서 너무 힘들었어. 뜨거운 물로 이제 샤워하고 맛있는 밥 먹고 잘 테니까 나 절대로 깨우지 마. 푹 쉬고 싶어. 이럴 것 같은데 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내가 이 길 잃은 양을, 잃었던 양을 찾았다는 기쁨을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벗과 친구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연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 결연한 의지, 그리고 찾은 후에 이렇게 기뻐하는 이 목자,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생각을 믿고 이 세상의 푸른 초장을 마음껏 따라가서 거기서 먹고 마실 때,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 딴에는 여기가 푸른 초장이구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저를 가만히 놔두세요 이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봐 주셔서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지 언덕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 땅으로, 그 낮고 낮은 곳으로, 그 영원한 거리를 건너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 전부,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것입니다. 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주님께서 직접 다 찾아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죠.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나아가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데려오신 정도가 아니었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우리의 죄가 직접 되어주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어주셔서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끝까지 보시면 이렇죠.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단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 주신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늘을 땅 온 땅 구석구석을 다 찾아봐도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천국에서 땅끝까지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았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실망감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천국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양 그리고 목자 이 두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고 믿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기에 지금 99, 회개할 것이 없는 99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비꼬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동시에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금요일 이 고재영 목자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 무츠라는 도시로 가는 중에 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던 이 크리스찬 여성, 이 아내분 이 가정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보신 그 사진은 이 남편분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손을 들고 영접하시는 모습이 있었고, 옆에는 이제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정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들을 지난 금요일날 보셨을 텐데, 그 뒷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고재영 목자님이 그분에게 의자 바로 옆에 앉아 계셔서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저는 그분을 계속 눈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분의 반응이 온몸으로 느껴지죠. 분명 이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왔는데 절대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땅바닥만 쳐다보시면서 고개를 끄덕, 긴장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말씀은 분명히 듣고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상당히 회피하려고 하고 있구나, 저항하려고 하고 있구나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한 후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처음에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조금 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길래, 저는 뭐 제 딴에는 억지로 무슨 압력을 가하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물러서서 알겠습니다, 뭐 적어도 그래도 복음의 씨앗은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뭐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라는 짧은 기도를 속으로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축복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축복기도 끝나자마자 갑자기 이종우 장로님이 손을 탁 드시더니 저한테 Pastor Peter, can you ask him one more time? 저분에게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저에게 외치시는 겁니다. 참 저는 당황스러웠죠. 말할 수도 없고 분명히 저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 장로님이 큰 소리로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외치시길래 한 번 다시 물어봤습니다. 다시 물어봤는데 그때 이분이 아주 밝은 표정으로 손을 들고 영접하겠다 하셨고, 그제서 이분이, 이 아내분께서 정말 얼굴을 가리시면서 기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처 지정을 듣고 보니까 이 장로님께서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처럼 마치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지금 들어주었다. 그 장로님께서 이 마음이 계속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 번만 지금 다시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고 제가 물어봤을 때 영접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모두가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있고 다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제 마음 한켠에 큰 이 책망을 받은 기분이었죠. 내가 얼마나 쉽게 이 한 영혼을 포기했는가. 아내분은 그 오랜 시간을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해주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을까. 그런데 나는 그저 내가 뭐 압력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뭐 씨앗을 뿌렸으니까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쉽게 포기를 했구나. 성령께서 큰 책망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 가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억지로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압력을 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나의 자식이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이라면 간절하게 이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촉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 이 텐션이 이 긴장 관계가 우리에게 늘 이 풀리지 않는 고민이고 숙제죠.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순간 저에게는 제 자신을 먼저 생각했지 이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아내분은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간절히 애타게 이 영혼을 찾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뭐 나뭇잎사귀 돌 몇 개 좀 들춰보고 제 전화번호 났으니까 뭐 필요하면 연락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책망을 느꼈습니다. 분명 복음은 제가 전했는데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던 우리 이경호 장로님이 훨씬 더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간절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 어떤 이분을 향한 장로님 그리고 이 아내분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애틋했는가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찾아온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구나. 아무리 장로님이 큰 긍휼로 기도를 했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내가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왔던 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과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나는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토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반항하고 듣지 아니하고 주님의 속을 썩이고 그랬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포기치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구나.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비록 책망은 받았지만 어떤 죄책감 가운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큰 절망과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찾기 전까지는 너를 구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긍휼하신 분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언제 어떠한 순간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이런 주님 앞에 어디에 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젠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서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한 우리 안에서 한 목자 가운데 돌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으로 3주간 특별 지역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오셔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정이 있겠지, 아니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겠지, 다 이해합니다. 절대로 뭐 죄책감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꼭 참석하셔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